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 3일 발생했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한국 경찰이 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한국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서울 용산 소재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국무회의 기록 등 확보에 나섰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법과 이전 정부에서의 관리에 입각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이날 압수수색 시도는 해당 기관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영장 집행 시한인 일몰을 넘기면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상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자살을 시도했다고 한국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지기 직전 서울 동부구치소 화장실에서 속옷을 이용해 목을 매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한국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전 장관이 현재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1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통화를 하고 현재 한국 내 상황과 한일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현재의 한일 관계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관되고 연속성 있게 외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보도자료를 내고 두 장관이 20분간 통화했고 두 장관은 최근 한국 상황을 설명했으며 현재의 전략적 환경을 고려할 때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함없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장관은 복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에 대한 한일, 미한 양자 및 3국 간 긴밀한 공조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0여 년간의 장기 집권해온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이 무너진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동시에 중동 순방에 나섭니다. 국무부는 11일 블링컨 장관이 11일부터 13일까지 요르단과 튀르키예를 방문해 시리아와 이스라엘, 가자지구, 레바논 상황을 포함한 중동적 전반의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최근 철권 통치자 알 아사드 정권이 붕괴된 시리아에서 시리아인이 주도하는 포용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대표성 있는 정부로의 전환을 지지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강조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11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할 것이라면서 물론 많은 의제가 있을 것이며 시리아 사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최우선 의제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10일 알라사드 정권이 붕괴된 시리아의 미래는 시리아 국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포용적인 정부 구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시리아 국민이 시리아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미국은 시리아가 주도하고 누리는 정치적 전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10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틀 동안 진행될 메드베데프 부의장의 이번 실무 방문은 러시아와 중국 간 중요한 고위급 교류라고 말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의 방중 일정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은 적절한 시기에 공개할 것이라고 마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강경 입장을 취해온 인물로 전직 대통령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했으며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도 이 같은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경제, 국방 분야 등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라지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이 이날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면담했습니다. 싱 장관은 크렘린궁에서 1시간가량 이어진 면담에서 양국의 우정은 가장 높은 산보다 높고 가장 깊은 바다보다 깊다면서 양국 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 도모를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11일 가자지구 북부와 중부 지역에 공습을 가해 최소 31명이 숨졌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22명이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안소영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목요일 새벽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한국사법당국은 사건의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했습니다.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더욱 강해졌다고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현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한국을 통치할 수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미국 민주당 소속의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오늘 목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 구름 많거나 막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한국사법당국은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했습니다. 사법당국은 또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의지를 밝혀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양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네, 먼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한국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했군요.
그렇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이 10일 구속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7일 만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내란 혐의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 그리고 김 전 장관이 계엄군들의 국회 진입과 관련한 증언이 쏟아지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등의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11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있는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김 전 장관이 계엄군에게 내린 지시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계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긴 계엄 포고령을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특수본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직접 수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불발된 직후인 지난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했고 곧바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김 기자, 김 전 장관이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네, 김 전 장관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 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10일 밤 11시 52분께 구치소 거실 내 화장실에서 러닝셔츠와 내복 하의를 연결해 만든 끈으로 목을 매려고 시도했습니다. 법무부는 즉시 출동해 저지한 사실이 있다며 의료과 진료 결과 수용자의 건강 상태는 이상 없이 양호하며 현재 정상적으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윤 대통령이 계엄 포고 이후 계엄군에게 국회 본회의실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계엄 저지 표결을 위해 모인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 사령관은 지시사항을 듣고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 쏴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 끊어서 못하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을 논의했지만 현장 지휘관이 안 된다고 해 그 부분이 맞다고 판단, 현 위치에서 병력이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중지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개임한 정황들이 이 증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검찰 특수본은 김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김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보면서 그 우두머리를 윤 대통령으로 판단한 것이고 법원은 김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를 통해 계엄사태 당일 계엄군의 작전 양태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는 점이 소명된다는 판단을 처음 내놓은 겁니다. 증거인멸이나 말 맞추기를 막아야 한다는 한국 내 여론의 압박도 커지는 만큼 검찰 수사도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검찰과 별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11일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18명의 수사관을 대통령실에 보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수색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입니다. 한국사법당국이 대통령 신병 확보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는 예외입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의지를 묻는 질문에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절차들이 있고 또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사가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 여러 방향에서 진행 중인데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나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자진 사퇴보다는 강제 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하는 기류가 읽힙니다. 조경태 의원은 11일 한국의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본인이 법정 다툼을 통해서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고 김종혁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개인적으로 용산에 있는 관계자들과 접촉한 바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하야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7일 여당 의원들의 집단 표결 불참으로 국회에서 무산된 탄핵소추안이 결국 통과가 될 것으로 각오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나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고 국민들의 지탄의 목소리가 한층 거세지면서 오는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 내 탄핵 반대 당론도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1차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세우는 길입니다.
김 의원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에서 현재까지 최소 5명의 이탈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1차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와 김혜지 의원에 이어 10일 김상욱 의원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고 조경태 의원도 윤 대통령의 즉시 퇴진이 없다면 14일 표결에서 찬성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 필요한 찬성표가 200표인데 범야권 192명에 더해 여당에서 3명만 더 찬성표가 나오면 탄핵안은 가결됩니다.
네, 김 기자, 이런 가운데 북한 매체들이 처음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보도를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전개된 상황들을 11일 비교적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총칼을 국민에게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한국당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제사회가 한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 탄핵 소동에 대해 한국 사회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윤석열 즉시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 참가자들의 발언도 전했습니다.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촛불 집회 사진 21장을 지면에 실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남한 사회의 어떤 정치적 난맥상, 무질서, 혼란 등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함으로 인해서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안정성,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는데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임 교수는 북한이 이번 사태를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노선 전환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소재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더욱 강해졌다고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경제와 균형,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앞으로의 정치 과정은 법치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네스 로스 전 휴먼라이츠 워치 사무총장은 10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아이러니하게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한국 민주주의가 더욱 강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로스 전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명백히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고 계엄령 선포를 통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매우 고무적인 것은 한국 국민들이 즉각적으로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는 점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국회가 계엄령을 따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Ironically, I think that South Korea's democracy has emerged from this episode stronger.
현재 프린스턴 공공국제문제대학원 방문 교수인 로스 전 사무총장은 계엄령은 국가가 전쟁 상태에 있거나 파괴적인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특별한 수단이 돼야 하지만 이번에 그런 상황은 없었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은 여전히 민주주의의 등대이자 민주주의의 긍정적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옹호 국장은 9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이번 사태가 하나의 일탈일 뿐이지 한국이 수십 년 동안 지속한 민주주의를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이자 교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hope it serves as a test. And a lesson that,
이어 어떤 면에서는 화재 대피 훈련과 같이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법치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프턴 국장도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나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특정 시민의 자유를 폐지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이번 상황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계엄령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프턴 국장은 앞으로 한국이 정치적 혼란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 현존하는 법체계와 법치주의 체계를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n terms of democratic rule, just a basic matter of preserving
그러면서 민주적 통치라는 관점에서 입법부와 정당하게 선출된 지도자들이 법치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사법부가 사안들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해석하는 헌법체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프턴 국장은 이것이 한국 정치 지도자들과 한국 국민이 앞으로 집중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현 사태를 수습하는데 법치주의에 따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분명한 것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10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민주주의에서 한 정당이 행정부를 맡고 다른 정당이 입법부를 통제하는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 is difficult in a democracy when you have an executive of one party.
그러면서 한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라며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9일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이 법치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화 상대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의 모든 관련 당사자와 소통의 문을 열어둘 것이고 법적 절차와 정치 과정은 법치에 따라 일관되게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한국 국회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이를 무력화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은 계엄 요건 미충족과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으나 7일 한국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러나 6개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또 다른 탄핵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는 가운데 정치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현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한국을 통치할 수 있을지 자문해야 한다고 미국 민주당 소속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12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을 막은 것은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도 강력한 미한 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미한일 3국협력이 지속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국인 어머니와 주한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후 미국으로 건너온 스트릭랜드 의원은 워싱턴주 타코마 시의원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했으며 지난 2020년 공화당의 영김 미셸 스틸 하원의원과 함께 한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하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지난 11월 선거에서 승리해 내년 3선 하원의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스트릭랜드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의 계엄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So it was very surprising to hear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especially because it was based on fear of the opposition.
계엄령 선포는 특히 반대 세력에 대한 두려움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놀라웠습니다. 여러 면에서 지금까지 한국의 상황은 민주주의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엄이 선언됐고 입법부는 이를 거부했으며 이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한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과 입법부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식하고 지금 처한 환경에서 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자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견해는 의회 내에서 초당적인가요?
So I really haven't had any conversations with Republicans about this issue, but when it happened, remember, it happened so quickly, right?
이 문제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과 대화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일은 매우 빨리 전개됐습니다. 계엄 선언이 이루어지고 바로 입법부가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놀랐다는 의견이 가장 많지만 저는 이번 일이 민주적 절차의 한 예이며 행정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있을 때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6개 야당은 지난 4일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의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안보와 국민보호 의무를 내팽개쳐왔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Every country is going to have its different geopolitical relationship. And so I'm not going to tell you that I agree or disagree.
모든 국가는 각기 다른 지정학적 관계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전과 자유를 생각한다면 동맹국들과 서로 대립하는 것보다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향후 미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The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relationship remains strong and ironclad.
미한 관계는 여전히 강력하고 철통 같습니다. 우리 관계는 국가와의 관계이기 때문인데요. 한국 대통령들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정치적 혼란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가 집권하든 한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강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미한 관계는 강하고 필수적인 관계로 남을 겁니다. 한국의 불확실한 정치적 미래가 미한일 3국 공조 등 중국에 대응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So as far as me viewing this potential risk, here's what's important. South Korea has a strong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한국은 미국과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무역협정을 맺고 있고 교육교류를 하며 경제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계는 강력하게 유지돼야 합니다. 미국은 또 한국에 약 3만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미한일 3자 관계를 갖는 것이 나쁘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이 강력한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전 세계 테러리스트들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를 이유 없이 침공한 러시아의 부당한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의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이 세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데 모두 동의하는 국가들과 3자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의 대북 외교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So it is very hard to predict what President Trump's values are because they're all over the place.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예측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너무 제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측할 수 있는 건 미국 의회에는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는 초당적인 지지가 있다는 겁니다. 강력한 미한일 3국 관계에 대해서도 초당적인 지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가진 이해관계를 생각할 때 더 나은 관계와 더 나은 공존은 모두를 더 안전하게 지키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워싱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You know what? Our response is this. The more North Korea cozies up with Russia, the more they tell us which side they're on.
북한이 러시아와 친분을 쌓을수록 그들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러시아 편에 서 있다는 건 매우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적입니다. 그들은 우리 선거에 개입하려 했으며 부당하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좋게 평가될 수 없는 것들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미국과 한국에는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를 맺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한 한반도 평화가 이뤄지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내년 의원님이 미한 관계와 관련해 중점을 둘 향후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Yeah, I mean the U.S.-Korea relationship again remains strong. I serve on the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and I'm very interested in promoting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저는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촉진하는 데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과 한국이 좋은 무역 관계를 갖도록 하고 싶습니다. 양국 간 관광도 촉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의원님을 포함해 4명의 한국계 의원들이 미 의회에서 활동하게 되는데요. 한국계 의원들이 미 입법부에 어떤 특별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시나요?
So if you think about the evolution of Congress in the last 20 years,
지난 20년 동안 의회의 발전을 생각해보면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의회가 더욱 다양해지고 공평해지며 포용적으로 변화했다는 겁니다. 이는 다양한 경험과 배경 그리고 다양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이제 모두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4명의 한국계 의원들은 우리의 가치가 미국의 가치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합법적인 선거를 중요시하며 모든 사람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부모님의 첫 번째 언어가 무엇이었는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험을 대표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미국의 가치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민주당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으로부터 한국의 계엄 사태와 미한 관계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분명히 잘못됐지만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한일 3국 공조를 강화하는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한일 3국 협력은 옳은 선택이었으며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9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미국, 한국, 일본, 3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BOA에 윤 대통령 탄핵 사유 중 하나가 일본과의 외교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서부터 탄핵, 그 이후까지 일련의 사건들은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윤 대통령의 일본과의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 기시다 전 일본 총리와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오랫동안 얘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일본은 한국과의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일본과의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한국 6개 야당은 지난 4일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이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안보와 국민보호 의무를 내팽개쳐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9일 이와 관련한 BOA의 질의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야당 사이 일은 한국 내부의 문제라며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부는 이날 탄핵안에 윤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협력을 추진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If you look back at the impeachment resolution, one of the paragraphs in that impeachment resolution directly attacked President Yoon.
그러나 탄핵안에는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인 한일 양국 간의 관계와 신뢰 회복과 3국 파트너십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이 모든 것은 우려스러운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해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강력하다면서 윤 대통령이 미국, 일본 정부와 매우 강력한 동맹을 갖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issue of the alliance, it's strong, it's powerful, and I give President Yoon credit for work.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미한일 3국 협력을 추진한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옳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물론 우리는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면서 강력한 확장 억제력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한국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는 이날 BOA와의 영상통화에서 계엄령 선포로 윤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가 외교적으로 한국을 고립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1만 1천 명의 병력을 파병하고 미사일 등 무기를 판매하며 군사기술을 수입하고 있다면서 이는 윤 대통령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와 북한의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고립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과 더 가까워졌고 중국과 북한의 의도에 대해 걱정하는 나라들과도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있기 훨씬 전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국을 제1의 적으로 선언하고 평화통일 논의도 중단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와인스타인 석좌는 한국 야당이 반미, 반일 의제를 내세운다면 이는 북한과 중국의 동맹의 결속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한국의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에 대해 다가올 트럼프 행정부에도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게 된 셈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계엄령이 미한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지난주 예정됐던 미한 핵협의 그룹 회의 연기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일정 취소를 언급하면서 일부 일상적인 정책 조정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한국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결될 때까지 미국 정부는 한국 국내 문제에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은 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이번 탄핵 사태가 한반도와 영내 안보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무력 도발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도발만큼 한국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 요인은 없으며 특히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엔 더욱 그렇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윤 대통령이 퇴진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와인스타인 석좌는 누가 후임 대통령이 되든 한국이 윤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국과의 동맹, 일본과의 협력이라는 성과를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인구 문제는 국가적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가능한 한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필요하다며 한국이 미국, 일본과 거리를 둬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그런 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stand as closely as possible together. South Korea needs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needs Japan. And to think you can distance yourself.
와인스타인 속자는 지금은 한국인들이 스스로 한국을 위한 최선의 방향이 무엇인지 물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용서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고 그의 업적과 역사에 오점이 남게 됐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룬 업적 중에는 아주 훌륭한 것도 있으며 우리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영내 동맹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방위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또 미한일 3국 협력 진전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10일 도쿄에서 나가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만나 영내 안보 도전에 미한일이 함께 맞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이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도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ow we're clear-eyed about the challenges to peace and stability in this region and worldwide. That includes coercive behavior by the
그러면서 여기에는 러시아가 선택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모한 전쟁과 북한의 러시아 전쟁 지원, 다른 불안정을 초래하는 도발적 행동들이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강압적 행동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도전으로 꼽았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 하지만 우리는 자신감과 결의로 이러한 도전에 맞서고 있으며 한국과의 역사적인 3자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we are meeting these challenges with confidence and resolve, and we remain committed to advancing.
그러면서 미국의 일본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은 철통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방부는 웹사이트에 오스틴 장관과 나카타니 방위상의 면담을 소개하며 지난 4년 동안 미일 동맹이 이룬 성과를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구체적인 성과로 전력 태세 개선, 방위 산업 협정, 지휘와 통제체제 개선을 꼽았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두 장관이 지역 안보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따른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며 동맹의 억제와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엄중한 영내 안보 환경 가운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호주, 한국 등 영내 파트너들과의 다자간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만나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계엄 사태와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 붕괴에 대해 세계는 일주일 만에 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스틴 장관은 이시바 총리가 지적한 대로 지금은 매우 역동적인 시기이며 총리의 굳건한 지도력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As you pointed out, these are very dynamic times.
일본 외무성은 이시바 총리와 오스틴 장관이 한층 엄중해지는 안보 환경을 고려해 미일 동맹 억지력과 대체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또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총기와 탄약 등을 미국에서 북한으로 수출한 혐의로 체포된 중국 남성이 10여 년 전 북한 요원과 접촉한 후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필요한 미국산 무기를 북한으로 보냈는데 이 같은 내용은 최근 공개된 기소장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북한의 총기와 탄약 등 무기를 공급한 혐의로 지난 3일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에서 전격 체포된 중국인 남성 웬성화 씨가 최초 북한 정부 관계자와 접촉한 것은 지난 2012년입니다. 미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웬 씨는 2012년 학생 비자로 미국 땅을 밟기 전 중국 내 북한 영사관 두 곳에서 북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웬 씨는 당시 북한 정부 관계자들이 자신에게 북한 정권을 대신해 물품을 조달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웬 씨는 2012년 학생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합니다. 당시 웬 씨에게 발급된 비자 유효 기간은 2012년 12월 5일부터 2013년 12월 3일까지. 그러나 웬 씨는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도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했다고 기소장은 지적했습니다. 웬 씨는 수사관들에게 약 2년 전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인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연락은 위커라는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이들 북한인들은 진영난과 쿠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진영난이 건강상의 이유로 북한으로 되돌아가자 이후 쿠이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웬 씨는 밝혔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쿠이는 무기를 구매해 미국에서 홍콩을 거쳐 북한으로 이를 운송해줄 것을 웬 씨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웬 씨는 컨테이너 2개 분량의 무기를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홍콩으로 보냈고 이후 이 컨테이너는 북한으로 반입됐습니다. 서류는 컨테이너에 냉장고가 선적된 것처럼 꾸며졌습니다. 이후 북한 정부 관계자들은 웬 씨에게 컨테이너 선적과 운송 비용으로 미화 약 200만 달러를 지급했는데 이 돈은 중국에서 홍콩 내 웬 씨의 사업 파트너의 계좌로 송금됐습니다. 중국 국적의 웬 씨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쉽게 무기를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웬 씨는 무기 거래를 할 수 있는 AK-5000이란 이름의 미국 회사를 15만 달러에 인수하는 치밀함을 보입니다. 무기 거래 허가증이 있는 회사를 통해 법망을 빠져나간 것입니다. 기소장은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무기의 규모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 연방수사국 FBI는 북한으로 컨테이너가 보내진 이후 시점인 올해 8월 웬 씨의 집에서 군사용 화학 위협 식별장치와 도청 탐지용 광대역 수신기를 발견했습니다. 또 웬 씨의 차량에선 약 5만 발의 9mm 탄약을 찾아내 압수했습니다. 웬 씨는 수사관들에게 이 장비와 탄약 모두 북한으로 향할 예정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 밖에 웬 씨는 북한 측 관계자의 요청으로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 민간 항공기용 엔진 구매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미국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웬 씨는 이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현재 웬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연방규정, 대통령 행정명령 위반 등입니다. 이들 법은 북한과의 사업을 금지하고 북한 정권 등 제재 대상에게 금융과 상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웬 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웬 씨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유럽의회에서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강제 복송된 탈북민과 북한에 10년 이상 장기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과 북한의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압박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자르 루에나 유럽의회 한반도 관계 대표단장이 지난달 말 유럽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겸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에게 중국과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유럽의회의 입장을 질의한 내용이 10일 공개됐습니다. 루에나 단장은 질의서에서 2023년 10월 중국은 대규모 강제송환 관행의 일환으로 수백 명의 탈북민을 강제 추방했다면서 이들은 북한으로 돌아간 뒤 고문과 학대를 당하고 강제송환된 어머니와 아이들은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에 시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올해 UN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이들 탈북민 중 한 명인 김철옥 씨에 대해 이런 송환 관행이 자의적 자유박탈에 해당한다고 명시하며 중국과 북한 양국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UN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지난달 중국 당국이 김 씨의 자유를 박탈한 것은 세계인권선언에 위배되는 자의적인 행위이며 북한 당국이 김 씨의 자유를 박탈한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으로 자의적인 행위라고 판단한 결정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1998년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 15살의 나이로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이후 중국의 산간오지로 팔려가 자신보다 30살가량 많은 남성과 결혼해 이듬해 16살의 딸을 낳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먼저 탈북해 영국에 정착한 언니들을 만나려다 중국 창춘시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돼 6개월간 구금된 뒤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9일 수백 명의 탈북민과 함께 강제 북송됐습니다. 그리고 1년이 넘도록 행방이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류펑이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지난 9월 23일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BOA의 질의에 중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항상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으며 난민 문제에 있어서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루에나 단장은 질의서에서 유럽연합은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된 뒤 겪는 고통을 고려해 중국에 탈북민들의 강제 송환 금지 의무 준수를 요구할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또 향후 북한과 교류할 때 EU는 앞에서 언급한 사례와 함께 북한에 10년 넘게 구금된 김정욱, 김국기, 최충기 씨 등 한국인 선교사 3명의 사례를 제기하고 석방을 촉구할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루에나 단장은 그러면서 EU는 향후 UN 인권이사회의 연례 북한 인권 결의안에 앞서 언급한 사례들을 명시하는 것을 고려할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EU는 해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55차 UN 인권이사회는 지난 4월 4일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EU가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방광혁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결의안이 거짓으로 가득 찬 정치화된 문서로 단호히 거부한다며 결의안 채택은 미국의 사주에 따라 EU가 연례 행사로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The adoption of the resolutions is repeated by the EU as an annual event as instigation of the United States.
방 차석 대사는 그러면서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 대중의 요구와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우리나라의 인민 대중 중심 사회주의 제도에서 서방이 떠드는 이른바 인권 문제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OA는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 사무소에 질의서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중고 선박을 구매해 국제기구에 등록했습니다. 북한 유조선도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는 등 바다에서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선박의 등록 현황을 보여주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 정보시스템 GISIS에 새로운 북한 선박 두 척이 등재됐습니다. 이들 선박은 청봉 1호와 통용 1호입니다. GISIS 자료에 따르면 청봉 1호는 올해 4월, 통용 1호는 작년 12월에 북한 선적을 취득했습니다. 이는 이들 선박이 수개월 전에 북한 해사기구에 등록됐지만 IMO에는 이 같은 사실이 이제서야 보고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북한은 수개월 혹은 수년 전에 자국에 등록한 선박을 뒤늦게 IMO에 보고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봉 1호와 통용 1호는 북한 깃발을 달기 직전까지 모두 중국 선박이었습니다. 중량 톤수 2,996톤의 청봉 1호는 건조 첫 해인 2007년부터 줄곧 중국 선적에 웨이퉁 66호로 운행됐지만 올해 4월 돌연 선적과 이름을 바꿨습니다. 2,987톤급 선박인 통용 1호도 중국 선적의 싱항하이 6호에서 지난해 12월 북한 선박이 된 경우입니다. 중국 선박이 북한 선박이 돼 나타났다는 것은 북한이 중국 중고 선박을 구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북한이 중국 등에서 운영하던 위장회사 소유 선박이 북한 선적을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각국은 북한 소유 선박을 자국에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은 중국에서 중고 선박 구매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BOA는 GISIS 자료를 토대로 북한이 2023년 최소 46척과 올해 6척 등 총 52척의 중고 선박을 구매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번 두 척의 사례를 더하면 지난 2년간 북한이 구매한 중고 선박은 54척으로 늘어납니다. 선박업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노후 선박을 그나마 덜 노후화된 선박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북한이 등록한 선박은 모두 건조 연도가 2002년에서 2008년으로 북한 입장에선 비교적 신식 선박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해상에선 최근 북한 유조선의 포착 횟수가 크게 늘고 있어 주목됩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최근 10일 사이 공해상에서 포착된 북한 유조선은 최소 6척입니다. 이 중 안산 1호와 천마산호, 금진강 3호 등 4척은 최근 한반도 서해에서 북한 방향으로 북상하는 모습을 노출했으며 무봉 1호는 반대로 북한 서해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또 금은산호는 3일 전 대한해협에서 한반도 동해 방향으로 항해 중이었고 운흥 8호는 동중국해의 닝보 저우산 인근 해상에서 위치 신호가 잡혔습니다. 이들 선박 중 안산 1호와 천마산호 등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어 사실상 북한 해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15일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천마산 호와 안산 1호, 금진강 3호 등 북한 유조선 3척을 언급하며 정제후 이전에 관여한 이들 선박은 이미 유엔에 의해 입항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고 이는 이 선박들이 러시아 항구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올해 5월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정제후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March alone, Russia shipped more than 165,000 barrels of refined petroleum to the DPR.
이는 올해 5월 이후 북한에 공급되는 유류가 모두 결의 위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이들 북한 유조선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 해역을 넘나들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BOE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의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12일 목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 구름 많거나 막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9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 살펴봅니다. 평안 남북도, 평양 남포 구성은 오전에 맑지만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기온 3도, 신의주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기온 1도가 되겠습니다. 황해 남북도는 구름 많습니다. 개성 아침 최저 영하 5도에서 낮 최고 5도, 사리원 아침 최저 영하 7도에서 낮 최고 기온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강도 대체로 흐립니다. 중강 아침 최저 영하 18도, 낮 최고 기온 영하 3도, 강계 아침 최저 영하 13도에서 낮 최고 영하 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는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원산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기온 9도까지 오르고요. 함흥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7도, 평강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4도가 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청진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 낮 최고기온은 3도가 되겠고요. 선봉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기온은 0도가 되겠습니다. 자, 양강도 날씨 보겠습니다. 풍산은 맑지만 해산, 삼지연은 구름 많겠습니다. 해산 아침 최저기온 영하 20도, 낮 최고 영하 5도, 삼지연 아침 최저 영하 22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낮 최고기온도 영하 10도에 머무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고 종일 비 또는 눈이 오겠는데요. 동해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는 구름 많습니다.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12월 12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 3일 발생했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한국 경찰이 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한국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서울 용산 소재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국무회의 기록 등 확보에 나섰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법과 이전 정부에서의 관리에 입각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이날 압수수색 시도는 해당 기관들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영장 집행 시한인 일몰을 넘기면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상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자살을 시도했다고 한국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지기 직전 서울 동부구치소 화장실에서 속옷을 이용해 목을 매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 전 장관이 현재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예고한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안 발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1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통화를 하고 현재 한국 내 상황과 한일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현재의 한일 관계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관되고 연속성 있게 외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보도자료를 내고 두 장관이 20분간 통화했고 조 장관은 최근 한국 상황을 설명했으며 현재 전략적 환경 을 고려할 때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함없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장관은 복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에 대한 한일, 미한 양자 및 3국 간 긴밀한 공조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0여 년간의 장기 집권해온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이 무너진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동시에 중동 순방에 나섭니다. 국무부는 11일 블링컨 장관이 11일부터 13일까지 요르단과 트르키예를 방문해 시리아와 이스라엘, 가자지구, 레바논 상황을 포함한 중동적 전반의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최근 철권 통치자 알 아사드 정권이 붕괴된 시리아에서 시리아인이 주도하는 포용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대표성 있는 정부로의 전환을 지지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강조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 보좌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11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할 것이라면서 물론 많은 의제가 있을 것이며 시리아 사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최우선 의제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10일 알 아사드 정권이 붕괴된 시리아의 미래는 시리아 국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포용적인 정부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시리아 국민이 시리아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미국은 시리아가 주도하고 누리는 정치적 전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명은 이 전환 과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54호의 원칙에 부합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국제 표준을 충족하는 신뢰할 수 있고 포용적이며 비정파적인 정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드미트르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10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틀 동안 진행될 메드베데프 부의장의 이번 실무 방문은 러시아와 중국 간 중요한 고위급 교류라고 말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의 방중 일정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은 적절한 시기에 공개할 것이라고 마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핵사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강경 입장을 취해온 인물로 전직 대통령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직전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했으며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도 이 같은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경제, 국방 분야 등에서 전략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멕시코 주재 미국 대사에 로널드 존슨 전 엘살바도르 주재 대사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로널드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긴밀히 협력해 강력한 아메리카 퍼스트 외교 정책을 통해 우리 국가의 안보와 번영을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차기 그리스 대사에는 TV 뉴스 진행자 출신의 킴벌리 길포이를 명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 안수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